오늘은 그날 최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날을 다뤄볼까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가 예상치 못할 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네. 때문에 더 충격을 줬었고
푸틴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72시간 상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러시아군 포로를 잡고 보니까 러시아군 포로가 나 훈련인 줄 알았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조약을 맺었잖아요. 네. 이건 여지없는 군사동맹입니다.
전후 복구 산업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노동력으로 좀 생각을 했다는 얘기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 행정부 우크라이나 28개 조항을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한테 하나 확실한 건 전혀 끝내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런던이나 베를린, 스톡홀름의 나이트클럽 가보면 우크라이나 여자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역사를 뒤흔든 그날, 그날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과 조금 달랐을까요? 그날을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그날로 저희를 이끌어주실 이세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날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실 윤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날 최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날을 다뤄볼까 합니다. 러우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D 플러스 아직도 ING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랐었죠.
네, 그렇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가 예상치 못할 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네. 때문에 더 충격을 줬었고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겪었던 6.25 한국 전쟁보다 더 길게 갈지도 아무도 몰랐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많은 학자분들 그리고 전략가분들이 공격 못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전쟁 없을 거라고 했죠.
저도 기억나는 게요 그때 뭐 많은 전략가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예상을 네. 했었다가 또 전쟁 나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네. 그렇게 입장을 바꾸셨는데
여기서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모든 방송사에서 나와서 군사 전문가들한 분들이 나와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2월 10일 날 영국이 발표한 그 위성 사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 배치도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야전 의료 차량들이 쭉 있더라고요. 겁만 주는 거면 야전 의료 차량이 갈 필요 없는데 왜 이게 있지라고 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야전 의료 차량에 수혈형 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는 라이브를 켜서 방송을 했었어요.
수혈용 혈액이 있다는 건 이 혈액은 사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다라는 건 그 기간 내에 분명 사용할 여지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푸틴의 결정이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좀 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선악의 구조라기보다는 역사의 구조 속에서 봐야지 사실 이 전쟁을 그렇죠.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또 이제 같은 큰 틀의 슬라브족이잖아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원래 러시아의 시작이 키예프 공국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되게 러시아에서 중요한 지역이고 이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러시아의 일부였죠. 적어도 16세기부터는 러시아 제국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오랫동안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의 한 일부였는데 우크라이나가 폴란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강대국들에 해체되면서 러시아 쪽으로 오게 되죠. 러시아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알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 지리 시간에 4대 곡창지대
그렇죠.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역이고 러시아는 여기서 소러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일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국 시절에 우크라이나 사용도 금지하고요. 식량 수탈을 많이 당하거든요. 네. 결정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스탈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스탈린이 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농업 집단화가 있어요. 멀쩡한 살 농민들 다 이제 수용소 같은 데 넣고 여기서 집단 농장 생활하면서 식량 생산시키는 거죠. 이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아무래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굶어 죽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네. 곡창지대니까. 근데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죽어요.
대기근이
예, 대기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때 기억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나치가 쳐들어온 거지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스탈린과 저항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해방군
찬스였던 예. 거죠.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나치 편에 씁니다. 그래서 푸틴이 그 나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전쟁할 때 명분이 뭔지 아세요?
반나치, 비나치.
맞아요. 네오나치를 쫓아내겠다. 그 얘기가 사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좀 쉽게 표현하면 극우주의에는 나치즘이 약간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조금 일반화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적 맥락 속에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치에 붙을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약간 저항의식이
나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러시아가 싫다.
네.
그게 한이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대기근에 그때 가장 보수적인 통계를 잡아도 300만이 넘는 네. 우크라이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일랜드 대기근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기근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 아일랜드 대기근 때는 도망이라도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도망도 못 갔죠.
더군다나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침공을 했을 때 나치가 침공을 했을 때 소련군이 나치를 맞는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 써요. 드네프로 댐을 폭파시키거든요. 수장시켜버리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폭파시키게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야간에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수장돼요. 그 앞에 300만 명을 얘기했으니까 2만 명이 적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럼요.
한꺼번에 2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같은 국가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그렇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냉전 시대도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죠.
거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국경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당한 게 많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게 표트르 대제 때부터 러시아는 이제 부둥왕을 찾아서 팽창을 하잖아요. 한쪽이 상트페테르부르크고 또 하나가 크림반도였죠.
흑해.
네, 흑해. 흑해로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건 내가 동해 쪽으로 블라디보 쪽으로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여기를 차지하면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 또 곡창지대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되게 중요한 지역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자기네 일부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이고 또 전략적으로도 여러가 자원 측면 중요한 지역인데 독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경선의 문제가 있어요. 후르츠초프가 소련 연방이 성립되면서 편의상 우크라이나에 붙여준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 크림반도 같은 지역.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원래 러시아 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인데 국경은 편의상 그었는데 어차피 독립할 일이 없으니까 독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러시아는 신기가 불편했는데 독립 이후에 한동안은 친러 정권이 우크라이나를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후보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친러 대통령이 결국 2014년에 유로마이단 운동으로 불법 선거 조작이다 당선이 됐지만 결국 이제 시민혁명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그때부터 푸틴이 신기가 불편해지고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친 EU, 친 나토로 가는 성향이 보이자 푸틴은 그때부터 사실은 용서가 안 되고 2022년에 이 사건이 터졌지만 사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진격했고 돈바스 지역에서 2014년, 15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푸틴은 가고 있었던 거죠.
푸틴은 아마 2014년에 유로마이단 혁명 자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방의 정권교체의 개입이다. 서방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혁명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사실 초창기만 하더라도 러시아 쪽 시각은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약간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날을 살펴보면서 아주 객관적인 역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그날 러브전쟁의 시작 그날로 가기 위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365일 전입니다. 이때 상황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친러시아 쪽 정권이 몰락하면서 친유럽, 친나토 쪽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고조가 돼가고 있었고 이제 이것을 힘으로써 뭔가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 -365일 전입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젤렌스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 젤렌스키는 그 원래 대선 공약이 나토하고 EU에 가입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평화에 기대서 잠시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상승이 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인기 영합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국정 수행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야. 정쟁 나기 직전에 젤렌스키의 국내 지지율은 21%였습니다.
아, 이건 낮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대충 한 365일 이전에 나토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게 됩니다. 이때 젤렌스키가 3명의 상대한테 전부 다 달콤한 말로 속여요. 우크라이나 내의 자기 지지 세력한테는 우리는 반드시 나토에 가입하고 EU에 가입한다고 얘기했었고 러시아한테는 말을 여러 번 바꿉니다. 우리 나토 가입 안 해. 할 거야. 나토 가입 안 해. 할까? 이렇게 계속하고 서방한테는 뭐라고 하냐? 협박을 해. 너네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핵 개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없는 외교라고 할까요? 임기응변의 외교를 계속하거든요, 젤렌스키가.
이걸 좋게 바라보면 다양한 루트의 외교전을 펼친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란 것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젤렌스키가 했던 외교에서는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굉장히 좀 저도 난감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젤렌스키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국내 지지 기반은 약하고 우크라이나는 지역이 이제 전략적 거점인데 자체가 힘이 있으면 줄타기 외교를 할 수 있어요. 자체적인 힘이 없잖아요. 국력이 약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없이 이 나라 이 말하고 저 나라 저 말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서는 당연히 순망치 않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이후에 친유럽 성향을 띠면 우리로선 조화가 되는 것이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국경 자체가 바로 적과 맞닿게 되는데 라는 긴급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2020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목표를 헌법에 명시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2021년 상반기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차곡차곡 집결시키기 시작하죠. 이거를 서방 정보기관이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러시아가 미국하고 나토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을 요구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하고 약속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유럽과 러시아가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레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가 이제 발트 3국이랑 폴란드가 나토 가입했을 때 상당히 반발을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여긴 다른 나라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옛날 러시아 제국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목 앞에까지 찾아온 칼인 거예요. 일종의 나토 가입은 뭐 이유까지는 모르겠으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입장에서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은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이걸 적시했을 때부터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반대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가 알다시피 미국 빼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어디 개입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들 지금 군사력도 많이 지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에게도 나름의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존립이에요. 사실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데 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망해버리거나 러시아에 편입이 돼버리면 서방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진출선이 상당히 서쪽으로 그렇죠. 와버리는 거예요.
서쪽으로 훅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방을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애매한 줄타기에 지속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거를 깨트리고 푸틴이 진격을 이제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레드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러시아 쪽 시각의 레드라인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논문들 좀 찾아보고 좀 기사도 찾아봤었는데 공통된 게 뭐냐면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레드라인이라고 부른 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었죠. 나토가 2008년에 부크레슈티 정상선언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장차 나토 회원국이 될 거라고 명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러시아는 이걸 나토가 뒤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자국 안보에 어떤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다음에 둘째는 나토 군사 인프라의 전진 배치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그 나토의 회원국 확대 자체보다는 나토가 생산하는 무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미사일 기지, 그다음에 훈련, 타격 뭐 이런 자산 여러 가지 서방의 군사 자산이 러시아 인접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되게 민감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서방화입니다. 이게 러시아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명목상 비동맹이어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런데 여기에 서방의 훈련, 무장, 정보 이런 자산들이 협력이 되면서 이게 누적이 돼버리면 사실상 이건 나토하고 뭐가 다르지?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세 가지 레드라인을 러시아는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여러 가지 논문이나 기사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레드라인이 달랐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랐지만 D-Day는 시작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침공을 했는데 초반 상황은 사실 저희가 뉴스로 접하기에는 압도적 진격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동부에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를 잇는 축선에 있는 전투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던 북부 지역하고 전선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왜냐? 이 동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이게 러시아 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러시아계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엔 러시아계 주민이 러시아계 민병대를 조직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러시아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전, 즉 내부의 오열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을 하면서 다각적인 공격을 하는 하이브리드전에 굉장히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내부의 동조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을 보면 동부전선에서는 비교적 러시아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초반 보면은 마리우폴 하나를 남은 상태에서 거의 포위하다시피 해서 거의 연결 직전까지 갔었고요. 하지만 북부전선은 좀 달랐죠. 북부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반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러시아군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러시아군이 굉장히 최강이었기 때문에 최강의 러시아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거다. 근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얼마나 전쟁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켰나가 여실히 드러나죠. 러우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 언론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러시아군 포로를 잡고 보니까 러시아군 포로가 나 훈련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집어넣을 때 훈련이라고 하고 집어넣었어요. 너네들 굉장히 빡센 훈련이다. 가상적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2주치 훈련용 보급을 지급하고 들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은 들어가면서 아 요번에 굉장히 훈련이 빡센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진입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반격을 받았는데 가상적인 줄 알았는데 실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죠. 아 전쟁이구나. 실전은 있구나. 라고 해서 교전을 시작했는데 2주치 훈련용 보급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훈련할 때는요 하루에 얼마씩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실전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구 쏴져 꼈습니다. 그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같이 3일 만에 보급이 떨어져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6군대와 36군대를 나누는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16군대는 첫 번째 보급을 받을 때 보급이 비교적 원활해요. 근데 이 첫 번째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거는 36군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군이 36군대 전형을 보여줘.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북부전선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 푸틴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72시간 상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젤렌스키 체포도 가능할 거라 봤고 젤렌스키를 체포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저항 의지가 상쇄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항 의지가 높았고요. 지금 잘 보면 뭐 루안스크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원래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지역에 선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서방화돼 있는 지역에서 고전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구도를 봤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을 안 일어날 거라고 본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구조가 보이는데 푸틴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네. 판단을 한다면. 근데도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만큼 되게 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 무장 상대가 저항 의지를 상당히 낮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면 병사들의 사기인데요. 러시아는 징병제거든요. 징병을 하면 1년 딱 12개월 딱 이제 복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현행법상 징병으로 군대에 간 병력은 원래 국외로 전쟁터로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한다고 해서 보냈던 거예요.
특수작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전쟁이라고
특수군사작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병사들이 진짜 전쟁 나가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실전이니까 상당히 당황을 하고 사실은 거기서 트라우마를 생긴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푸틴은 야심에 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문가들이 너무 북부에서 못 싸우니까 많은 전쟁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원래는 돈바스 쪽에서만 전투를 할 계획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푸틴이 결정을 내려서 전면적인 침공을 결정한 게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다른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지율이 너무 낮다거나 소요사태가 일어났다거나 대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때 적을 외부로 돌리는 전쟁을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지지율도 높고 대내적으로 그렇게 뭐 안정이 안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전쟁을?
뭐 일단 푸틴이 보기 나름인데요. 지지율 좋죠. 그런데 이제 점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선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국내에 이제 적들도 있고 조금 후의 일이지만 나발리 같은 그런 야당 지도자도 막 숙청하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좀 탄탄하진 않다는 거 하나랑 그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는 그거와 좀 상관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익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곳.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 뭐 수지타산 계산 이걸 약간 떠나서 여기는 지켜야 되는.
이건 치명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레드라인의 축이 있었잖아요. 그 축의 그 레드라인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푸틴은 판단하는 거죠.
자 생각했던 거 외로 우크라이나의 서방 세력. 과 친한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격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자, D+ 51로 가보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 못 밀고 있는 러시아, 이러면서 서서히 전선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서방이 본격적으로 무기 지원을 잘 안 했어요.
네.
이때 주변에 있는 예전에 바르샤프 조약국이었던 지금은 나토였던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죠. 왜냐하면 같은 러시아제 장비 일어날 때문에 이렇게 됐고 서방에서는 정말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미사일 외에는 굉장히 찔끔찔끔 심지어 장갑차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트럭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엄청나게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연설도 하고 하면서 성토를 하니까 전 세계 여론이 저런 나쁜 사람들 같은 우방이라고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일 것처럼 하더니 배신한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여론 좀 있었죠.
젤렌스키가 그거에 성공한 거죠. 즉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젤렌스키는 일단은 도망을 안 가고 자기가 구심점이 돼서 전쟁을 수행했거든요. 그것만큼은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때 뭐 아 굉장한 뭐 지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방송인 출신이고 코미디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또 세요. 굉장히 세요. 이게 또 나름 영어도 좀 해요. 그런 호소를 많이 했고 그 호소가 상당히 먹혔죠.
푸틴이 예상치 못한 지점이 여기였어요. 젤렌스키가 버틴 거. 그리고 서방의 지원이 없거나 되게 미비할 거라 생각을 했죠. 실제로는 그 반대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푸틴이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군이 너무 못 싸운 거예요. 굉장히 못 싸운 거예요. 사실 아까 그 징병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러시아가 희한한 게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 같이 대도시에서는 절대 징병을 안 한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을 어디서 징집하냐면 농촌에서 해요. 농촌에서도 차 하위계층에서만 합니다.
네.
징집파에서 온 병력들이 21세기인데도 까막눈이 좀 있었고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17, 18살짜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사실 이원화돼 있어요. 어떻게 이원화돼 있냐면 징집병이 있고 전문 전투병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돼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러시아는 여러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체첸 전쟁 했었고 조지아 전쟁 했었고 했었잖아요. 뭐 그 크림반도 합병 작전하고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제 1차 체첸 전쟁에서 좀 체면을 구겼지만 2차에 가서 완전히 굴복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뭐가 있었냐면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면서 이른바 신속기동군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거를 보고 러시아군이 굉장한 영감을 받아요. 아, 우리도 저렇게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사단이었던 것을 여단으로 개편하고 여단도 여러 개를 쪼개서 이른바 대대전술단이라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생각했죠. 소규모로 강력한 화력을 가진 기동화된 부대가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전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면전이에요. 특히 키우 수도를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도 대규모 사단 편제 이상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전면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대대전술단으로 쪼개서 들어갔거든요.
네.
곳곳에서 각계 격파당한 거예요.
네.
전혀 전면전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대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굉장히 못 싸운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마리우폴에서 한 공장지대에서 영웅적인 전투를 하면 끝까지 버틴다. 우리는 퇴각하지 않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D플러스 150일이 되면서 깜짝 놀랄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게 되죠.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나름 야무진 반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전면적인 반격은 아닙니다. 국지적인 반격이었고요. 국지적인 영웅적 전투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전 이걸 반격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반격하면 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허술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잘 싸웠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에서 보면 아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올라가는 거라고 착각할 정도로 러시아군이 쉽게 말해서 더럽게 못 싸웠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르키우라는 네. 도시가 꽤 큰 도시예요. 근데 여기를 결국은 이제 지켜냈죠. 그리고 헤르손이라는 지역은 뺏겼었다가 탈환을 하죠. 근데 이게 좀 인상 깊었던 거예요. 헤르손은 일종의 주 단위의 중심적인 도시인데 한마디로 꽤 메이저 도시를 러시아한테 뺏겼다가 우크라이나 되찾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수세에서 다시 공세로 돌아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의 이제 좀 실시간으로 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보면은 약간 역사는 좀 크게 길게 봐야 되잖아요. 전쟁 초기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반격이다라고 붙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계속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소모전으로
고착화된 전선. 네. 우리로 치면은 전쟁 마지막 그 휴전 협정할 때 고착화된 고지전의 느낌.
하지만 헤르손의 탈환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던 게 그 헤르손 탈환을 보고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본격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의지가 있구나.
네.
또 그때 우크라이나가 되게 이거 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처음에는 약간 서방도 이제 보는 거예요. 좀 한마디로 좀 투자할 만한지 우리가 좀 도와줄 만한지 이제 하나의 좀 계기가 됐죠. 이게 헤르손 탈환이.
그때 젤렌스키가 또 나와서 이걸 텁니다. 뭐라고 하냐면 서방이 가지고 있는 전차 10%만 나한테 있으면 난 전쟁에 이긴다. 내가 내일이라도 가서 모스크바에 깃발 꽂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무기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이 굉장히 많은 무기를 본격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이마스부터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고 전차는 언제 들어가냐 뭐 비행기는 언제 들어가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너희가 잘 싸우면 너희가 반격을 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무기를 지원해주마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폴란드 쪽에서 미국의 정찰기나 공중조개경보통제에 떠서 공중관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군이 굉장히 많은 스트라이크 팩시로 왔는데 이것을 우크라이나 공군이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전선이 고착화되니까 러시아는 물량 공세에 나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원령을 내립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는 많은 정보를 이제 서로 접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수님 전면적인 동원령은 아니지 않았나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징병인데요. 네. 부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세에서 30세로 늘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동원령이다 더 많이 데려온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27세인데 30세까지 조금 늘려서 요 정도까지 다시 와라.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국민개병제여서 사실상 웬만한 사람이 군대를 가잖아요. 네. 근데 징병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옛날에 70몇 년까지 징병제였는데 네. 다 가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이 징병인 대상인데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데려가요. 그리고 옛날 랜덤으로 데려가기도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데리고 가는데 나머지는 네. 다 대상인데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그렇죠. 안 와도 돼.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총동원령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 야 대상인 사람들 중에 너 끝자리 3번 다 나와 이런
그것도,
느낌.
그것도 어디서냐? 농촌 차하위 계층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원령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령 하면 원래 모병제인데 갑자기 다 나와 그런 것 같잖아요. 그것보다는 원래 징병제인데 조금 더 범위를 확대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러시아는 사실 민간 군사 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 군사 기업의 투입도 많았었고 해외 용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간 군사 기업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여기서 반란 일으키고 유턴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프리고젠을 얘기하죠.
이 바그너 쿠데타인데 사실 이 이상한 애들이야 내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이게 전쟁 후 디플러스 300일 정도
예,
있었죠?
300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5월 말부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합니다. 네. 서방이 무기를 잔뜩 지원해줬어요. 근데 2023년 5월 말부터 반격을 했는데 반격한다고는 2023년 1월부터 얘기를 해요. 무슨 놈의 반격이 5개월 전부터 반격한다고 떠들면 러시아는 바본가요? 대비를 안 할까?
대비를 하겠죠.
모든 전선에 참호를 펴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어요. 단단히 대비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닿았던 만큼 러시아군도 엄청난 드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전차를 앞서서 반격 작전을 왜냐하면 이 반격 작전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서방이 얘기하죠. 야, 네가 무기 지원해달라고 해서 우리 했어. 그렇다면 뭐예요? 성과를 내야 돼. 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과연 이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군의 역량 플러스 이 반격을 정치적으로 젤렌스키가 너무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새어나갔죠. 근데 떵떵 큰소리 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했습니다. 반격은 여지없이 대실패가
됐죠.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격전지가 돈바스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들이 제일 잘 싸웠어요. 사실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내부에서 가장 전투력이 좋은 부대가 쟤네였었어요. 굉장히 성과도 냈었죠. 굉장히 많이 전진도 하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그너라는 그룹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프리고진이 요리사였잖아요. 원래 푸틴 전형 요리사였다가 요리사였어요. 이 사람이 요리사 출신이야. 바그너로 이거 만든 건 딴 애가 있어요. 그 바그너 만든 애가 네오나치야겠다.
아예 여기 새겨놨어요.
근데 이 프리고진이 바그너를 자기 수중에 넣은 다음에 이 조직을 크게 해서 민간 용병 기업을 만든 다음에 얘네가 전투에 나갔단 말이죠. 굉장히 잘 싸웠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냐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은 군사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푸틴의 전속 요리사였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즉 배경이나 출신 성분이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위치에 가거나 이렇게 권력을 쥐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전 이 엉뚱한 생각이 굉장히 어처구니없이 발현돼서 한 번에 제거당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싸웠는데 네. 왜 느닷없이 푸틴을 향해 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바그너가 굉장히 전투가 좋았잖아요. 여기에는 러시아 정규군 장군들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에서 주역은 우리 러시아군 정규군이 돼야 되는데 왜 쟤네가 나대지?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프리고진이 공식적인 해명은 뭐냐면 푸틴이 아니라 그 밑에 쇼이구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제거하러 간 거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싸우니까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그 군부가 바그너를 정규군 쪽으로 흡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업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보냐는 게 이들이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용병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아예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 큰 건물도 있어요. 네. 이렇게 대놓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인가도 일단 의문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푸틴과 친했고 푸틴이 되게 민감하고 약간 어려운 곳에 사용을 했었잖아요. 사기업인데 그 기업이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도대체 이게 뭔 사건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푸틴보다는 그 밑에 쇼이구 국방장관이라든가 군부에 대한 잘 흡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다라고 보는 해석이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친하고 그랬어도 그런 일탈 행위를 푸틴도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체하고 제거를 했다.
두 달 만에 비행기 사고를 빌미로.
벨로루시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용서해줘요. 푸틴이 공식적으로. 용서도 해주고 보내줘요. 그리고 러시아에 떠나서 아프리카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역시 푸틴은 자기한테 도전한 사람 용서하지 않죠.
저는 그래도 한 1년 지나고 숙청을 할 줄 알았는데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한 건 역시 푸틴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세계인들의 관심은 사실 빠르게 식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매일이 똑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처럼 될 때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네, 이게
D+700일.
네, 맞습니다. 느닷없이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로 진격을 해서 러시아 본토를 점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추측이 나무했습니다. 무려 2만의 병력이 들어갔거든요. D+700일 정도 됐으면 사실 2년이잖아요. 그럼 2023년, 2024년 초인데 우크라이나가 전황이 엄청나게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전선에서 어려울 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2만의 병력이 나서 쿠르스크로 들어갔을까? 전 탈탈 털어서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그 달랑 2만이 적은 병력은 아니지만 그 2만으로 과연 저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쿠르스크 전체를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전 좀 애매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냐면은 서방 측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 이번 분기에 미국이 뭐 7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뭐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보통 이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700억 달러 어치 전쟁 물자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중 절반은 캐시예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는 캐시가 없으면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교사들 월급도 못 주고.
전쟁 중이니까요.
네. 즉 캐시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전쟁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걸 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캐시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저기 전선에서 진짜 다닥다닥 긁어모아서 그 2만의 병력을 쿠르스크로 넣은 건데 이건 사실 러시아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동원령을 한번 했지만 또 동원을 하기엔 푸틴도 정치적 부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푸틴이 생각한 건 뭐다? 반서방 연대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목이 마를까 했을 때 뭐 일설에 의하면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북한이 무려 12,000명의 병력을 파병해서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치르게 된 거죠.
그것도 약간 추정치잖아요. 사실은 네. 북한이 실제 얼마나 갔는지는 뭐 공식 통계는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로테이션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이때 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 뭐 눈치껏 주로 후방에서 전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약간 눈치를 보지만 이게 만약에 서방 어떤 나라 또는 어떤 군사 지원 세력과 북한이 전면 교전을 한다든가 무력 충돌을 한다든가 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랑도 또 연관이 되니까요. 우리도 사실 이게 상당히 촉각이 곤두섰었죠. 근데 이제 뭐 다행인지 북한이 되게 전면에 나서거나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러지까지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조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건 여지없는 군사동맹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는 전쟁 이유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전쟁을 할 때는 북한이 도움이 돼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뭘 할 거, 북한하고 무역을 해서 러시아가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24년이죠. 군사정치동맹을 맺으면서 그 조약상 서로 전쟁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네.
북한의 공식적인 변명은 조약상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한 거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어떤 국제적인 외교적 고립 그런 걸 빠져나갈 필요가 있었죠. 러시아도 사실상 지금 몇 개 자기의 편이었고 북한은 뭐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고 러시아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랜만에 러시아랑 손을 잡으면서 이런 외교적 고립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식량 또는 기술 여러 가지 물자 보급을 북한은 얻고 대신 이제 군사력을 제공을 해준 건데 지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전후 복구 산업이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이긴다면 새로운 지역에 약간 폐허가 된 지역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노동력으로 좀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 영국사를 이제 하셨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이런 외교 동맹과 화기와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잖아요. 네.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지만 전후에 이제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냉정하게 이런 조약이나 관계를 좀 멀리 만드는 경우도 러시아에서는 있었을까요?
러시아가요?
네.
그렇죠.
냉전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북한한테. 북한이 충격받았잖아요. 아.
북한은 이제 원래부터 러시아가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많이 했죠. 후르쇼프 이후로 러시아가 약간 전통적인 그런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수정주의라고 수정주의 논쟁이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있자 그때 북한은 중국 쪽으로 붙었죠. 오히려 정권 세워질 때는 러시아 도움을 많이 받았다가 러시아랑은 상당히 좀 멀어져 있었는데 소원했죠. 당연히 사이가 아예 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사실 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독일이랑 러시아랑 사이가 좋았었는데 1차 대전 직전에 그런데 이제 1차 대전 일어날 때쯤에 상국연합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듯이 역사를 보면 뭐 수도 없이 입장을 뭐 번복하죠.
현재까지는 지금 보면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둘도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서 사실 세 나라가 이제 손잡고 있는 모습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삼형제처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또 형제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랬다가 금방 뒤로 돌아섭니다. D+901로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가다가는 우크라이나에는 더 이상 총을 들 수 있는 남자 자체가 없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지금 그 공식적인 사망자나 부상자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2700만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고 나서 해외로 나간 우크라이나 난민이 500만이 넘습니다. 일부에서는 800만이라고 보고도 있거든요.
그럼 거의 2천만 정도가 남은 건?
그럼 그 500만에서 징집 가능 연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징집 가능 인원이. 근데 그들이 절대 우크라이나에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죠. 두 번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평균 연령이 42살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도 처음에 대학생을 징집 안 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리에서 젊은 사람 보면 무조건 차에 태워서
가끔 영상 나와요. 네. 막 진짜 막 사람 막 끌어다가 막 차에 강제로
여군도 태우는 굉장히 많이 징집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죠. 단 하루라도 서방에서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와 하루 만에 뭐 네.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사실 트럼프식
합법이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처음에 종전안에서 요구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토 반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쟁 전범자 처벌하라. 세 번째가 전쟁 배상금 내라 이거죠. 근데 의외로 푸틴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영토 반환만 빼고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범자 재판하라. 프리고진한테 뒤집어씌우면 되죠. 아. 이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아 거기서 앞서서 전투했던 프리고진의 바그너 부대가 했다라고 뒤집어씌우면 됩니다. 두 번째 전쟁 배상금 하라. 이거는 용어를 바꾸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러시아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지원기금. 네,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영토 문제인데 러시아군의 가장 전략적 목표는 크림반도하고 돈바스를 육로로 연결하는 거였어요. 이게 1차적인 전략 목표였습니다. 이 1차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우크라이나의 산업시설 80%가 있습니다. 석탄의 80%가 있고 광물자원도 대부분 여기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전쟁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서 이걸 내주겠어요? 절대 안 내주겠죠.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은 푸틴이 일으킨 푸틴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젤렌스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 푸틴이 끝낼 수 있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쪽의 종전안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푸틴은 원하는 게 한 가지만 달성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러시아 정권.
네.
이러면 끝나는
사실
거예요.
사실 친러시아 정권은 푸틴이 조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젤렌스키가 지금 서방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서방은 포스트 젤렌스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젤렌스키는 권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인물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 그런데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좀 힘들죠. 왜냐하면 3년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데
그러겠죠.
여기에 친러시아적인 인물이 지도자로 나서기는 이것도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특히나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이미 러시아 땅이 됐고 이제 서방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만 우크라이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전쟁을 좀 누가 이기고 있냐를 보면 어느 쪽도 우세하지가 않아요. 군사적 측면 보면 러시아가 우세하죠. 러시아가 우세한데 그러면 러시아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 1차 대전의 참호전을 보는 거죠.
비슷해요. 예.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애초에 목적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서방화, 유럽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오히려 전쟁 때문에 물 건너갔죠. 군사적 승리는 거둘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전략적, 전술적 측면에서 실패했죠.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완전한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생존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 상당히 떨어지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이제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냐면 이게 단순히 두 국가만의 전쟁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 전쟁은 지역적 측면도 있고 국가적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서방 세계 대결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측면 때문에 사실 안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측면은 뭐죠?
무슨 얘기냐면 네. 우크라이나가 순수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싸웠으면 끝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방이 도와주고 있어서 안 끝나는 건데 또 서방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정도로 도와주지도 않아요.
러시아를 괴롭힐 정도로만 도와주고
도와주지.
있죠.
네.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영토 회복하는 거에 큰 관심은 없어요. 다만 또 망하는 것까지는 싫어.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지리멸렬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영국의 외교 방식이 정말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진 마. 대신에 계속 힘은 빠져.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게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에서 러시아 쪽 의견에 힘을 실어 끝낼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 힘을 실어 끝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는 거가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닐까요?
트럼프한테 하나 확실한 건 전쟁 끝내겠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정말 그 참호전이에요. 1차 대전 때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고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는 이런 상황 지속될 것 같은데 트럼프의 결심이 사실 여기선 중요하지 않을까. 전쟁 끝내겠다는 결심 그리고 결국은 어느 쪽의 목소리가 좀 힘이 실리겠지만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운다든가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옛날 뺏겼던 땅을 회복시켜다든가 그런 식의 전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을 서방이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이 끝나면 분명히 청구서가 날라올 것 같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지난 1월 달인가요? 그 젤렌스키가 갔을 때 뭐 광물 자원 원래 예. 협약하기로 했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은 뭐 절반 정도는 사실상 그냥 내놓는 네. 거였잖아요. 네.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강하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의외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는 몰라도 EU에 가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네. 왜 반대를 안 하는지 알아봤더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EU 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네. 그러면 EU가 뭘 해줘야 돼요? 분담금을 걷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EU가 이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푸틴이 항상 합니다. EU 가입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EU를 가입하든 안 하든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이걸 지금 페이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닥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서방 그 언론 기사를 좀 이번 기회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서방 언론이 역시 뭐 자극적인 기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자극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여러 군데서 나왔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런던이나 베를린, 스톡홀름의 나이트클럽 가보면 우크라이나 여자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든 새로운 나라에서 유럽 새로운 나라에서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트럼프가 원하는 최선의 종전 협상은 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 행정부 우크라이나에 28개 조항을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변명하기로는 러시아 안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너한테 제안해본 거다. 한번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얘기는 했지만 되게 끔찍해요. 보면 아예 헌법에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병력도 제한을 해야 돼요.
그 러시아가 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들어가죠.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대는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이제 19개 조항으로 이걸 줄입니다. 네. 줄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규모 축소를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60만 명 이상 규모를 이상 군대를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것 좀 완화해주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라는 명분도 헌법에 밑에 좀 표현을 완화한다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영토도 지금 이제 어떻게 조정할지는 나중에 이제 최고 높은 수준에서 즉 정상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한 내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 생각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미래 아니면은 뭐 영토 회복 그런 거는 큰 관심 없는 건 분명해 보여요. 중요한 건 트럼프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그 의지는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기든지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혹시 양보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좀 빨리 끝내는 거가 일단 트럼프한테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에 대해서 꾸준하게 트럼프는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그거가 확보될 수 있는 선이라면 어떤 아니든 저는 어느 정도 미국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국가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역사를 여러분들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정말 안타깝고 빨리 휴전이 돼서 전쟁의 포화를 더 이상 국민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올해는 이제 다 가버렸습니다만 2026년에는 휴전이 됐다라는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100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네.
조금은 국제질서라는 게 냉혹하지만
네.
그것도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좀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날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이재환 기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윤영희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